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론과 자유롭게 관여하는 기회를 구애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견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기자들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최근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 등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할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구상을 밝힐 것으로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지아주 애틀란타와 콜로라도주 볼도 총격 사건으로 다시 현안으로 떠오른 총기 규제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릴레이가 오늘 후쿠시마 현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봉송 주자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축구 여자 월드컵 독일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대표팀 멤버들이 나섰습니다. 이들 16명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9시 40분쯤 후쿠시마 현에 유치한 축구시설 제이빌리지에서 성화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성화봉송은 7월 23일 개막식까지 121일 동안 약 1만 명의 주자와 함께 47개 일본 전역을 달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와 주지기는 성화봉송 기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로 볼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고위급 수준의 양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협력과 경쟁, 구조적인 경쟁 요인으로 구성된 다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중국 관련 다양한 도전과 기회 등을 논의하는 포럼으로서 고위급 차원과 전문가 그룹의 대화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 주제에 대해선 경제 이슈와 탄력성, 인권, 안보, 상호주의와 기후변화 등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한 영역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에게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흘 일정의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마치고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보건후생부 장관 등과 남부 국경 이민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이 일에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떠올릴 수 없다면서 그의 말이 곧 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남부 국경이 이민자 급증으로 도전적인 상황이라면서 사람들이 밀국을 시도하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부친과 인도계 이민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부통령이 된 이후 특정 현안을 전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인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천만 9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54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7,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초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2주 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4%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약 25%가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8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7시 6분 그리고 7시 2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미한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또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에 또다시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8일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대미 담화를 내놓은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 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일 경우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통화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북정책 검토 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사거리와 고도로 미루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 또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거리가 400km에서 600km인 이스칸데르와 400여 km의 에이테킴스는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즉 활강과 상승 움직임의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렵고 전술 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풀업 여부 등 재원을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측의 추가 발사 징후 여부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 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전력 증강 노력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한국은 영내 문제 전부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 간 협상 프로세스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2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공보장교인 마이크 카프카 대위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해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 질의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성명을 참조하라고 대답했을 뿐 별도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성명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중대한 도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북한의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긴장을 높여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낼 것이라며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대북 정책에 대해 확실히 논의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각각 420km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한반도 동해상에 쏜 것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의 일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저촉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차츰 높여가면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본격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미국과 한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무력 시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로 일단은 의도했던 그 이슈화가 좀 덜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도 보도를 안 했으니까요. 탑참에서. 그래서 좀 더 고강도를 높여서 수위를 조절했고 지금도 이제 아마 미국의 반응을 볼 것 같고 상황이 더 악화되느냐 진전되느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상호 탐색전이 계속되느냐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정책이 공식화하기 전에 이를 바꾸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했던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점, 미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불법 돈세탁 혐의로 미측에 인도한 사건, 미국의 공동 제안국 참여 속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 일련의 상황들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냥 원칙적인 내용만 당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한, 일, 세 나라 안보실장이 다음 주 회의를 열고 마지막 검토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 한, 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 리뷰를 했고 지금 다음 주에 뭐 안보실장 뭐 한미를 만나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강수를 하나 이제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다시 또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 배경에는 미중 갈등 고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양국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됐고 이어 북중 최고 지도자 간 친서 교환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한 흐름 속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지금껏 단거리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대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더 높이더라도 중국이 추가 제재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 미중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리지 18일 날 보고 나서 확신을 좀 가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과의 친서가 오고 갔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쏘면 이건 안보리로 갖고 갑니다. 그 트럼프는 안 그랬겠지만 바이든은 갖고 가거든요. 사실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가 제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북한은 1차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기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4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도발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단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연속으로 갔다라는 것은 북한이 그들에게 익숙한 이런 벼랑 끝 전술로 돌아섰다라고 볼 여지는 있고요. 앞으로 아마 중요한 시기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될 겁니다. 그당 그건 또 의미 있는 날이니까 나름대로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4월 15일을 전후해서 강도 높은 도발의 가능성도 있죠.
신범철 센터장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향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 도발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자신들의 불만을 각인시키기 위해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과 민생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의의 힘으로 국제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타 프렌츠 영국 외교부 국제인권대사는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 전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government to prioritize the well-being of its citizens over the development of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북한 정부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주민들의 민생보다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럽연합 EU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프렌치 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를 북한인권결의안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구금시설 내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e share the concern of others that the humanitarian situation has deteriorated as a result of COVID-related measures.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북한 당국이 안전하고 빠르며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더 규제하지 않는 균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사는 그러면서 영국이 이런 권고안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대화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 대표 외 50개 공동 제안국 중 유일하게 발언권을 신청한 영국은 결의안이 합의, 즉 컨센서스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비판적 개입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 정부는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3일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주에도 영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 정부의 대북관계 우선순위를 묻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보장, 비핵화와 함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선의의 힘이란 영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영국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며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의 안보, 국방, 개발, 외교 정책의 미래 비전을 담아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서 국제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선의의 힘으로서 개방적인 사회 지원과 인권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극단적 이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인권과 법치, 자유로운 발언, 공정, 평등의 공유 가치를 강조하며 이런 핵심 가치가 앞으로 10년간 영국의 국가안보와 국제정책의 모든 측면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익과 가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기본적 인권이 보호받는 세상이 될수록 영국의 주권과 안보, 번영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제인권수호와 취약한 지구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그니츠키 인권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겨냥한 영국의 독자 제재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대에 관여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도록 미국 의회가 2016년에 채택한 법으로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독자적인 인권제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런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지난해 북한과 벨라루스 등 여러 나라의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대중 실질 수입액이 단 20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조치가 한창 강화된 이후 사실상 수입 중단 같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는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단 두 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품목은 전기 28,000kWh와 가치가 낮은 물품 약 1kg으로 각각 수입액은 3,381달러와 20달러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자 끌어갈 때 이를 수입으로 기록하고 상대국이 가져간 전기를 수출로 기록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전기를 정상적인 수출입 품목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난달 북한의 실질 대중 수입액은 약 20달러인 셈입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중 수출 역시 전기를 제외한 실질 액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 총 6개의 품목을 수출해 175만 4,134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중국으로 넘어간 전기가 차지하는 액수가 175만 1,740달러로 전체의 99.8%에 이르고 나머지 5개 품목의 수출액은 2,39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전기를 제외한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실질 무역 총액은 단 2,414달러라는 개선이 나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국경 봉쇄라는 강경한 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7월 이후부터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몰아친 지난해 3월 더욱 급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봉쇄가 강화된 이후 시점이 반영된 지난해 10월 자료부터는 양국 간 무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약 738만 달러지만 여기에서 전기 수출액 684만 달러를 제외하면 약 5개월 동안 실질 수출액은 54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대외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교수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자료를 통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세관이 운영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When the numbers are so tiny like this, it clearly tells us that the customs houses themselves are closed. So nothing is going.
이처럼 양국 간 교역액이 미미하다는 건 무역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중국 측 세관을 통해 북한과의 물품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중 국경 지역 세관은 물론 공항과 항만 등에 위치한 세관들도 북한과의 무역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언제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에 재개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북한 무역 월간 브리프란 제목의 자료에서 지난 2월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세관의 통관 검색기가 교체되는 등 북중 교류 재개에 조짐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신의주 보온 소독 창고가 최근 승인돼 가동 가능성이 높고 3월 중순 이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식량이 부족한 봄철이 되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가루 등 각종 식량과 소비재 품목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북한이 국경문을 다시 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it's a double problem for the government. Now industry is suffering because of lack of spare.
아울러 북한의 산업들도 지난 시간 수입 중단으로 인해 각종 자재와 부품 등을 들여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데 반발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군과 경찰은 준비 태세와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군 당국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과 관련해 준비 태세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뉴스 채널 버나마는 24일 아펜디 부항 말레이시아 방위군사령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의 준비태세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사이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항사령관은 자신의 발언이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최근 발언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유성 대사대리는 지난 21일 대사관을 떠나면서 가장 적대적 행동을 한 말레이시아와 전면 단교를 선언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Malaysian authority will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nsequences.
김 대사대리의 발언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데 반발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항사령관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은 말레이시아 군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근로나 구매, 온라인 결제 등 현대사회의 일상이 사이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북한 해커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전술 교본을 통해 6천 명이 넘는 북한 해커 가운데 다수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인도를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발표한 과거 보고서에서도 말레이시아는 뉴질랜드와 네팔, 케냐 등과 함께 북한 해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북한 해킹그룹이 가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메시지를 사용해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에서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불법 이체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대북 대응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이 분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비대칭 안보 전략 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Cyber has become a very key aspec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way of conducting asymmetric security operations around the world.
첩보나 금융 범죄 혹은 파괴 능력 등이 이에 포함되며 북한은 이런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에 나설 잠재적 가능성과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의 치안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압둘 하미드 바도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긴장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버나마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도르 청장은 안보와 관련해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민감한 장소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The VX and all the sort of high profile aspect of that assassination in Kuala Lumpur definitely had a sort of souring effect on the bilateral relations.
전 세계의 주목을 끈 김정남 암살 사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내 관계를 냉각시키면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당시 사건이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에 그림자를 그리운 데 이어 이번에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년 3월 24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 등 결핵 고위험국들의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결핵의 날인 24일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2만 8천여 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4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핵의 날 주제를 시간이 흘러간다로 정한 WHO는 지난 2019년 140만 명이 결핵으로 숨지고 1천만 명이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핵 치료제의 내성에 있는 다제네성 결핵 환자는 46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핵 퇴치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특히 현재 국제보건 상황은 결핵뿐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종식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 환자의 결핵균을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으로써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WHO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결핵 환자 6,300만 명을 치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집중하면서 결핵 퇴치 노력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등 전 세계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을 벌이는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결핵 고위험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핵 검진율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9%가 줄었고 치료가 어려워지는 다진해성 결핵 검진율은 45%나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보건단체와 의료진, 연구진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퇴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결핵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무려 평균 1,015명을 감염시키거나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위험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핵 치료와 코로나 퇴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WHO가 지정한 30개 결핵 고위험국에 포함됐습니다. WHO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9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 수와 다자네성 결핵 환자 수 규모가 각각 세계 20위 안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13만 1천여 명이었고 여러 가지 결핵 치료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다자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북한 주민 2만여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주민 10만 명당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한국의 4.8명보다 16배, 세계 평균 20명보다 4배 높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는 등 극도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결핵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자내성 결핵 치료제를 지원해온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필수 보급품 이송이 지연됐고 8월부터는 인도적 지원 물품의 국경 통과가 완전히 가로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결핵 치료제와 진단 장비가 부족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세문 국제보건학 박사는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핵 치료에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며 그 기간 동안 공백기 없이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약이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도 중요한데 이제 진단 물품이나 뭐 의약품 이런 게 뭐 유니세프가 지금 드러그 서세타블 TB를 원래는 담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 박사는 결핵약과 진단 장비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펼쳐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4일 BOA에 여전히 북한 국경이 굳게 닫혀 결핵 치료제가 북중 국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시급한 결핵 환자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도 지난해 10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 진단과 치료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지구촌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과 건강 우려 등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증세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탈북민들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시화 반월공단이 있는 안산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는 북한 청진 출신 허은성 목사는 이 지역 탈북민들의 삶이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업체와 공장 모두 수주가 급감하면서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탈북민들도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보다는 더 많이 어려워지셨죠. 그 업체 자체가 전에 그냥 생산직이다 보니까 생산직은 이제 물량 저쪽에서 그 수출해가는 물량이나 이런 전수 물량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모든 곳이 거의 다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생산 물자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야간으로 좀 많이 바뀌셨단다. 그리고 야간 작업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벌이가 쉽지 않다라는 말은 대부분 좀 하십니다.
서울의 한 전기 관련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한북 회룡 출신 수명 씨는 코로나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지금은 시급 9,500원, 미화 8달러 40센트 정도를 받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씨는 이전 업체보다 임금도 줄어든 데다 단순 노무직이다 보니 당일 물량에 따라 변동이 심해 수입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게 지금 고정적이지 않죠. 그냥 시간당 그냥 9,500인데 근데 그거 아주 힘든 게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여기는 시간당 받으니까 이게 물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더라고요. 계약대로 하면 12시, 12시 끝나면 그거 채워주면 좋은데 빨리 끝나면 보내버려. 딱 시간만 되니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탈북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들의 한국 사회 통합 활동을 지원하는 Beyond the Boundary의 이영석 사무국장은 탈북 청년들이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식당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거의 다 잘라서 우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한 달 가까이 라면만 먹었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영석 국장은 특히 사회적, 즉 물리적 거리 두기와 당국의 모임 제한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탈북 대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증 증세도 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과거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모르는 수업 과제 등을 묻고 해결하곤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수업과 만남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은 아직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뭐가 뭔지 모르고 처음에는 학과 수업도 못 따라가고 이래 불안해가지고 휴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람한테 얻는 위로를 하나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되게 가족도 없고 이래서 좀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게 좀 집단적으로 좀 심하게 나타났었고요.
청년들뿐 아니라 탈북 장년과 노인층도 지난해 복지시설 폐쇄 등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 증세 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수백 명이 다니는 부산 수용로교회 황문규 목사는 올해 들어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작년엔 특히 탈북 노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을 가가호 다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다 어떤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떤 이러저런 단체에서 뭐 춤을 추신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림을 배운다거나 어떤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해오셨는데 복지관 자체가 다 완전히 문을 닫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야말로 이분들이 집안에만 딱 갇혀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하셨고요.
탈북민들이 지난해 코로나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통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공개한 2020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를 보면 한국 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실업률이 2019년 6.3%에서 지난해 9.4%로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62.1%에서 60.1%, 고용률은 58.2%에서 54.4%로 임금 근로자는 84.3%에서 82.7%로 줄었습니다. 직업 유형에서도 단순 노무 종사자는 2019년보다 4.3%포인트 증가한 28.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 16%, 판매 종사자 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한국인들의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평균 비율이 각각 14.3%, 11.2%임을 고려하면 탈북민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 코로나 같은 위급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기관인 부산 하나센터장을 지낸 강동원 동아대 교수는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한국인들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여성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72%가 여성, 이 중 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인원은 지방도시의 유흥업소 등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경제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중국의 아이들을 두고 온 상황이라면 거기에 또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중 삼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강동환 교수는 그러나 탈북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경제적 이유보단 정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북한 내 열악한 보건 상황으로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다 일부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이 중단돼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탈북민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을 장기간 담당했던 전진용 한국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도 코로나 시대 탈북민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돈도 송금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이제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면 이분들도 되게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살기 어려우니까 뭐 돈을 좀 보내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봉쇄가 됐던, 거기 경제가 어려워졌던, 코로나가 어려워졌던,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도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거기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국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되나, 그 가족들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아프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탈북민들을 계속 진료하는 전진용 과장은 교류 단절과 정보력 부족으로 이미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가 있는 탈북민들은 상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IT 문화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를 제때 받기 힘들고 Zoom 등 온라인 화상소통 프로그램에 접속하기도 쉽지 않으며 와이파이와 데이터 사용 비용도 부담일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세심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로 이동한 이주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겪는 공통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계 이주기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 이주민들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경제에 취약하고 근로 환경이 열악해 코로나 감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각국의 국경 봉쇄로 이주 규모도 역대급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7.2% 떨어진 5,080억 달러, 올해는 7.5%가 더 줄어 4,7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욘드 바운더리의 이영석 국장은 탈북민들도 수입이 줄면서 북한 내 가족을 예전처럼 돕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물가가 많이 뛰어서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연락을 좀 받는 친구들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북한에는 가족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황문규 목사와 안산의 헌성 목사는 탈북민들이 고립을 체험하면서 더욱 자주 교류하고 교회 등 공동체 활동도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북민 등 소수자에 대한 포용력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0 사회 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탈북민들을 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2019년 25.5%에서 지난해엔 18.3%로 내려갔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올해 탈북민 실태 보고서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탈북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중간층이 2019년 52.8%에서 지난해 53%, 상류층은 2.1%에서 2.7%로 다소 높아졌으며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원에서 216만 원, 미화로 1,890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용 과장은 고난을 많이 겪은 탈북민들에게 잠재력은 더 풍부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가짜 정보를 피하고 외부와 교류를 확대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많은 주민이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며 북한 정부가 자력갱생으로 버티라는 주장 대신에 다른 정부들처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8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3도, 최고 17도. 신의주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0도, 최고 15도. 강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8도. 해주 오전에 구름,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4도, 최고 13도. 사리원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8도.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4도, 최고 16도. 장지는 흐리겠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2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5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3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0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0도, 최고 8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0도.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28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미사일이 일본 대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일본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크 카프카 공보장교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행위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해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언론과 자유롭게 관여하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견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최근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 등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할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구상을 밝힐 것으로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 사태와 관련해 군부와 연계된 현지 기업 두 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미얀마 군부 소유의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미얀마 경제공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 정부를 전복하고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군부의 경제적 재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무역과 천연자원, 주류, 담배 등 미얀마 경제의 특정 부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미얀마 경제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런 회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인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천만 9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54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7,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초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2주 동안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4%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약 25%가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한편 남미 브라질에서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일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왔으며 지금도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릴레이가 오늘 후쿠시마 현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봉송 주자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축구 여자 월드컵 독일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대표팀 나데시코 재팬 멤버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9시 40분쯤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축구시설 제이빌리지에서 성화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성화봉송은 7월 23일 개막식까지 121일 동안 약 1만 명의 주자와 함께 47개 일본 전역을 달릴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친선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면서 0-3으로 대패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16분 만에 수비진의 실책으로 먼저 실책했습니다. 이어 전반 27분에도 실수가 빌미가 돼 추가 골을 내줬으며 후반 37분 일본의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쐐기골을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팀이 전후반 90분 내내 일본에 끌려다니며 골문 안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중국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고위급 수준의 양자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EU가 중국 관련 다양한 도전과 기회 등을 논의하는 포럼으로서 고위급 차원과 전문가 그룹의 대화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